오늘은 예레미야 29장에서 38장입니다. 예레미야에서 세 번째 시간인가? 네 번째 시간인가 잘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한번더 하면 예레미야가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에가를 한번더 해야겠죠? 근데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일반적인 구별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오늘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슬픈 장면도 이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서 38장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건 예레미야서 내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예레미야가 시간 순서대로 써있지 않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신경 쓰고 읽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31장부터 33장까지 나오는 29장부터 31장까지 나오는 이제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도 사실 세 차례에 걸쳐서 쓰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34장에서 38장까지 나오는 이스라엘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시대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여러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병렬적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포인트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제적인 정리예요. 예레미야가 했던 얘기들 중에 멸망 이후에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29장부터 33장까지 모아놓은 거고, 그렇죠? 그리고 34장부터는 다시 이, 왜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제 39장, 이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데, 왜 그런 면면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시대상을 얘기하는 걸또 모아놓은 거니까, 왕들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시기도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왕이나 시기를 알아야 좀 창의적으로, 상상력을 좀더 갖고,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뒷부분을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을 먼저 해보자.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 시간 순서로 하죠. 36장부터 봅시다. 36장에 보면요. 이제는 이 뒷부분, 이제 시대상에 대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왜 유다가 멸망할 수 없었는가에 대한 시대상인데, 36장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네요. 여호야김이죠. 그쵸? 유다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얘기했죠? 왕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호아스가 되자마자 이집트로 끌려가고, 그쵸?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있어서 10년 정도 통치했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있자마자 끌려가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10년 정도 통치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왕들인지는 대충 기억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예요? 여호야김 제4년에. 얘때죠? 그쵸? 얘가 이제 4년 정도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때는 전성기였으니까, 그쵸? 요시야 때는 신앙이 좋았단 말이에요. 얘는 되자마자 끌려갔으니까 신앙이 좀 병개된 지한 4년밖에 안된 거예요. 그쵸? 신앙적인 위기가 온지한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4년에 다시 신앙적인 회복이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과 도전이 있으시겠죠? 그쵸? 그래서 4년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36장 2절을 보면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한 날, 곧 요시야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기록하라. 뭐하라는 거? 이제까지 했던 설교를 다 기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앞부분이겠죠. 그쵸? 예레미야 1장부터 있었던 그 앞부분을 다 기록을 해라. 그래서 뭐라고 해요? 3절을 보면 여기가 중요해요.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막 죽여버린다고 앞에 무지하게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생각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은 여호야김을 대할 때도나 요시야를 대하는 때도나 똑같았어요. 요시야한테도 뭐라고 했어요? 요시야한테도 8살의 왕이 된그 어린 요시야가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릴 나이가 되니까 이 율법책을 찾게 해서 율법책을 다시 한번 낭독하게 하잖아요. 또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고 아, 우리가 이게 문제였구나 라고 딱 깨닫고 수십 년의 전성기가 딱온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딱 3, 4년 삽질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이제까지 했던 설교를 다 요약해서 니네가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설교를 다 요약해서 얘한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다? 하나님의 기대는 뭐였어요? 그리하면 3절에 보면 재난을 듣고 각각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다? 악한 길에서 돌이킬 거다라는 게 하나님의 예상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다? 용서할 거다라는 게 하나님의 예상이었어요. 그냥 시대상의 그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좀더 역동적이에요. 그 뒤에 보면 그래서 예레미야가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신났겠지. 그냥 예레미야가 요시야 때만 해도 사역을 잘했잖아요. 왕과 함께 팀워킹해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다가 후계자들이 약간 애매해가지고 한 3, 4년 이제 신앙적인 위기가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극복하시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예레미야 생각엔 여기서 회복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6절에 보니까요. 그걸 다 해서 앞에서 낭독하게 했어요. 자기가 직접 붙잡혀 있으므로 바로 같이 시켰죠. 여호와의 말씀이 금식이래. 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이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의 모든 성읍의 온자들의 귀에도 낭독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들으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해 성판이 놓인 것 뿐이 큰일이라고 얘기했던 어떻게 했어요? 9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오케이? 분위기가 괜찮았죠? 이제까지 모든 멸망에 대해서 선언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면 그들이 회심할 거라고 기대하셨어요. 그렇죠? 회심하면 용서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어. 얘가 나한테 사과하면 용서해줘야지 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선언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금식을 선언했어요. 회개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 회개가 시작됐을 때 예레미야 말이 회개가 시작되니까 11절에 어떻게 돼요? 사반의 손자 그말라의 아들이 미가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바룩을 초대하죠. 그렇죠? 바룩을 초대해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듣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요. 그 얘기를 다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이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얘기를 왕께 아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왕께 아뢰면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 아뢰리라고 하는 거죠. 요시아처럼 회개할 기대야.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고관들의 바룩에게 이르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근데 왕에게 아뢰는데 반반이라는 거죠. 왕이 회개하면 변화가 시작되는 거고 근데 왕이 회개를 안 하면 너희들을 죽이려고 할 거니까 그렇죠? 여호야김을 아는데 얘는 회개할 수도 있지만 왜요? 이 설교를 듣고 백성들이 지금 금식을 선포하고 이 도도한 은혜의 물결을 경험하니까 왕도 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안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숨으라고 하죠. 그리고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해요? 20, 21, 22절을 보면 왕이 어디 있어요? 왕이 겨울 궁전에 있고 그 앞에 불피운 화로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쵸? 하여튼 얘는 속편해요. 그쵸? 겨울 궁전에 화로 펴놓고 앉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선어주를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태우고 이렇게 하죠. 그 어떻게 하는 식으로 했어요? 두루마리 이렇게 펼쳐서 낭독하잖아요. 이만큼 낭독하면 다시 접어서 이렇게 피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만큼 낭독했으면 여기를 잘라서 태우고 이만큼 낭독했으면 잘라서 태우고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완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는데 설교문을 읽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은혜의 책을 읽으면서 요만큼 읽은 다음에 태워버리고 요만큼 읽은 다음에 태워버리고 들으라고 하니까 듣긴 하는데 내가 이걸 얼마나 하찮게 보는지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완전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의 이 고절을 아셔야 돼요. 어땠어요? 하나님 용서할 마음을 세우셨죠? 요시아처럼 기회를 주려고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앞에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그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독하게 얘기하면 듣겠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전달했어요. 했더니 백성들이 회심했단 말이야. 생각 있는 지도자들도 이걸 왕에게 얘기해서 이걸 변화시켜야지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원포인트 딱 어느 타이밍에 완전 거만한 그래도 내가 왕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원포인트 멸망을 얘기하는 이야기는 나쁜 얘기다 라고 하는 자기 기준성에 딱 부딪히니까 여기서 딱 하향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레미야가 줄기차게 망한다 얘기해서 딱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망할 거라고는 예레미야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원래 진짜 망했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앞에 망한다 얘기하면서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망할 거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통해서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망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진짜 니네들을 망하게 할 거라고 미리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오케이? 근데 어떻게 했어요? 완벽하게 무시합니다. 여호야김은 거만의 상징이죠. 거만의 포인트는 뭐예요? 거만이란 건 뭡니까? 거만이란 건 자기의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 게 거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호야김에게 있었던 내 나름대로의 기준은 뭐예요? 내 나름대로의 기준은 두 가지의 기반이 있죠. 하나는 뭐예요? 나쁜 얘기하는 건 틀린 얘기야. 그러니까 여호야김에게 있는 하나의 기준이에요. 이 기준은요 후반부 이스라엘에게도 유다에게도 끝까지 이어집니다. 예레미야는 멸망을 얘기해 그러니까 틀린 얘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을 얘기하는 포인트, 왜 멸망을 얘기하는지, 그럼 내가 그 멸망을 그 내가 엄숙하게 인지했을 때 내가 어떻게 다른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럼 왜 멸망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멸망에 담긴 의미가 있는지, 이런 전체 해석은 다 쓸데없어요. 해로운 건 나쁜 거고 나쁜 건 틀린 거예요. 이런 식의 생각이 딱 있는 거예요. 이게 거만한 거예요. 이게 여호야김의 자신감이에요. 나한테 안 좋은 얘기해?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 그러면 나한테 옛날에 그 안 좋은 일이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해? 그럼 하나님은 틀린 거예요, 무조건. 왜?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기준이 누구야? 나죠. 나. 거기 어떤 창조적인 해석도 하려고 하지 않고 전체 그림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쁜, 안 좋은 얘기면 나쁜 얘기고 나쁜 얘기면 틀린 얘기고, 그냥 이런 3단 논법에서 예레미야가 무슨 통전성을 얘기하는지 싹 무시되는 거예요. 안 들려요. 거만한 거예요. 이러면요 되게 힘들어져요 사실. 그러면 요즘의 신자들도요 거만합니다. 내가 예레미야 설교를 한참 할 때 엔딩 자체를 나쁘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설교는 엔딩이 나빠요. 그리고 나쁜 엔딩을 통해서 자기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엔딩을 나쁘게 하잖아요? 그럼 그건 틀린 설교예요. 마지막에는 회심을 선포해요. 마지막에는 회복을 선포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잘 될 거라고 얘기해야 되고, 마지막엔 그래야 되는 거야, 결국에. 그리고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되게 전전긍긍하면서, 아, 사실은 그게 아니고 말이야, 뭐 이래야 되는 거야. 내가 갑이고 하나님이 의리야. 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 나를 안 된다고 하는 신을 내가 섬길 이유가 없는 거야. 그냥 거만하면 뭣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봐요. 이게 개인사로 봅시다. 아, 하나님에게 맞는 것 같아요. 은혜도 받았어요. 도전도 됐어요. 근데 나한테 해로운 일이잖아. 그게 결국은 바벨론한테 망한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그건 아니지 라고 되면 앞에 쭉 왔던 게 싹 빠져나가는 거죠. 이게 그 당시의 시대상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하나님은요 멸망 안 시키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그쵸? 멸망을 진짜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애들이. 20년을 얘기했는데, 20년을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이렇게까지 무시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게 이게 첫 4년째 일어났던 일입니다. 요시아가 회복시켰죠? 근데 여호아스가 잠깐 맛이 갔었어요? 여호야김이 등장해서 4년 동안 자기 의대로 나라를 통치했어요? 나라가 어지러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너희가 이렇게 어지러운 이유는 내 기준과 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네 인생의 선택을 그따위로 했기 때문이야. 바른 기준의 선택점을 회복해라. 라고 했어요. 그때 아,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기준점을 회복했어요. 그러면은 이 여호야김이 히스기야처럼 안 되고 요시아처럼 안 됐겠습니까? 됐죠. 더한 전성기가 올 수 있었죠.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의 슬픔은요 깊게 들어갈 때도 느껴집니다. 오케이. 그 다음은 앞에 등장하는 스토리죠. 그 다음에 보면요 34장에서 나온 스토리가 있어요. 34장과 35장이 그렇게 해서 얘가 어떻게 됐습니까? 11년 통치하다 끌려갔죠. 그쵸? 11년 통치하다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34장에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그의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 있는 땅의 모든 백성과 모든 예루살렘의 성읍을 칠 때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시드기야 왕시기에 한 얘기예요. 시드기야 왕시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일이 이뤄졌어요. 사람이 이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거만을 떨다가 하나님께서 니네 이렇게 되면 큰일 나 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큰일 나 라고 했는데 얘가 뭐 그딴 건 무시할래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짜 큰일이 났어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이 말이 맞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진짜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성이 함락되는 것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함락되고 끌려가는 걸 봤어요. 그렇죠? 그럼 초토화되고 끌려가는 건 또 왜 안 되겠어? 괜찮아. 그냥 거만하니까 겸손하게 보여준 거예요. 겸손하라고. 왜? 진짜 멸망시키고 싶진 않으니까. 그래서 함락시키고 안에 있는 물건들과 귀인들 몇 명과 왕이 끌려가게 만들죠. 그렇죠? 그러면 시드기야는 그 다음에 등장해서 하나님 생각에는 어때야 돼요? 아, 우리가 거만해서 이랬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기준을 갱신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야겠죠. 근데 시드기아는 생각이 그쪽으로 안 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해요? 이 성이 멸망할 거다. 라고 시드기아가 등장한 다음에 선언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넌 왜 나쁜 얘기하니? 하고 가둬버렸어요. 아까 얘기했던 이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죠? 나쁜 얘기 하는 건 틀린 얘기인 거죠, 그냥. 그냥 귀에 좋은 소리만 듣겠다는 거예요. 잘 될 거라는 소리만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준을 안 바꾸는데 잘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 내 인생을 결정한 거의 70%는요, 사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쵸? 내가 지금 케이블에서 분노왕인가 이런 프로그램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알아요? 그게 아무도 안 보는 프로그램이죠. 케이블이니까. 탁재훈 나오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거기서 싱글맘이신 분이 나왔어요. 내가 30군데를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30군데를 면접을 봤는데 다 떨어졌대요. 그리고 3, 4군데는 되게 인격 모독하는 발언, 폄하하는 발언, 심지어는 성희롱하는 발언. 예를 들어 이분이 큰 분노를 갖고 사회가 나를 거절하고 사회가 나를 함부로 하는 것 때문에 분노를 갖고 나왔어요. 근데 거기 앉아있는 패널 중에 의사선생님도 있거든요. 근데 의사선생님이 그분 이력서를 보더니 자기도 안 뽑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력서를 살짝 보여줬어요. 봤더니 이력서 안에 사진 있잖아요. 셀카를 찍었어요 이러고. 그리고 간호조무사가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 의사선생님이랑 간호사를 어드바이스 하는 거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드바이스는 위에서 아랫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럼 뭐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사회가 그 사람을 안 받아주는 게 30%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건 이분이 준비가 안 된 부분도 70%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내 인생의 궁극적인 갱신이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얘네들한테 잘해주고 싶어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메인 메시지는 네가 삶의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네들을 일부러 못 살게 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쓰는 기준대로 하면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난 놈이 더 악한 자를 압제하고 힘 있는 놈이 잘 나가고 이런 식의 룰을 자기가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 잘난 놈이 얘를 칠 수밖에 없잖아요. 더 힘 있는 놈이 얘를 압제할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 방식을 안 바꾸면서 자기가 제일 힘 있는 놈, 제가 제일 잘난 놈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안 바꾸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돼 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듣기 싫어하고. 그래서요 시드기야 때는요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 왕이 굉장히 엄격하게 선포하니까요 시드기야가요 뭘 했냐면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이랑 달라요. 왜냐하면 여호야김처럼 자신감의 시대는 지나갔어요. 왜? 왕 3명이 날아가 버리니까 시드기야는 왕이 되고도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는요 이 방향을 지키는 걸요 일부 시행합니다. 34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시드기야가 뭘 했다고 했어요? 시드기야가요 히브리 종을 자유케 하는 법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들이 폭력적이다,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한테 예레미야서의 그 기본 기준은 그거죠. 예배 안 드리고 제사 안 드리고 십일조 안 가지고 이거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갖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중에 잘못된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뽑은 것 중에 하나가 야 어떻게 너희가 히브리니 히브린을 종으로 삼냐? 라는 거예요. 원래는요 성경의 궁극적인 정신은 아예 종이 폐지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죠? 근데 그 스타팅으로 일단은 히브리니 히브린을 종으로 삼으면 안 돼요. 최소한 히브리인들끼리는 사람이 사람으로 서로를 대우해야 된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사람이 사람이 아닌 것으로 대우받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제요, 친척이요, 가족이고 같은 언약의 백성이고 다른 편은 같은 교인인.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같은 교인이잖아요. 교인인 사람들끼리 어떻게 했어요? 너 더 이상 빚을 못 갚겠어? 그리고 법적으로면 빚을 못 갚으면 종으로 못 삼아요. 유대법에선. 근데 안 돼. 네가 종해. 끌려다가 종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기준을 쓰면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인데 우리를 돌보소서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 유대의 하층부들은요 바벨론이 들어오나 얘들이 들어오나 어차피 압제받고 있어요. 유다 상층부에 압제받으나 바벨론에 압제받으나 압제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제를 풀으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뭐랬어요? 일단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히브리인 종을 놔. 내가 잘못해서 빚이 졌으면요, 이 사람이 7년 동안 이 사람한테 노동으로서 빚을 갚아야 됩니다. 하지만 7년 뒤엔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종이 되고 상속되는 게 아니에요. 얘가 종이 되고 그 아들도 종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을 어떻게 했어요? 시드기야가 시행했죠.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뭐에 부딪혔겠어요? 지도층의 반발에 부딪혔겠죠. 형평성 얘기가 나왔겠죠. 왜? 어느 집은 히브리인 종이 많았을 거 아니야. 그 당시에 종은요, 우리로 치면 차 정도가 됩니다. 되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종이 되게 별 의미 없는 자산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부잣집에서도 차도 꽤 중요하잖아요. 우리 집은 차가 100대야. 그런 집은 없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소가 몇 마리야. 근데 우리는 소도 안 키우니까 그 느낌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종이 몇 명이다가 그 사람 집에서 굉장히 큰 자산, 비싼 자산이라는 거예요. 이걸 싸구려가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히브리인 종이나 이방인 종이나 어떤 종이나 종이 현물매매 됐었기 때문에 그게 꽤 긴 시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사다 보니까 히브리인 종을 많이 샀겠죠. 어떤 사람은 이방인 종이 많았을 거란 말이야. 근데 히브리인 종을 자유케 하라고 하니까 얘는 갑자기 엄청난 재정적인 타격을 받는 거예요. 얘는 별 타격을 안 받았어. 그러니까 얘 입장은 어떻다는 거예요? 억울할 거 아니에요. 난 뭐냐? 원래 꼭 이렇게 1%들이 이렇게 기회의 균등과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죠? 요즘에도 세습 얘기 막 나오니까 역차별이네 이런 얘기 또 하는데 아니 되게 기가 막힌 얘기지 사실 이게. 하여튼 이러니까 이런 지역적인 공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도층이 반발하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그 지도층의 반발에 어떻게 해요? 흔들리죠. 그래서 다시 이 법을 후퇴시키죠. 그렇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망할 수밖에 없는. 어설프게 한두 번 시도했다가 결국에는 이거 내가 이거 하나님 방법으로 좀 해봐야지라고 하다가 이 방법으로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네, 어려움이 많네, 못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구 얘기를 합니까? 35장에 레갑 자손들 얘기를 하죠. 레갑 자손들을 예로 얘기하는 거예요. 레갑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레갑 자손들은요, 그 선조 요나답이, 선조 중에 한 명이었던 요나답이, 야, 앞으로 내 아들들은, 내 손자들은, 내 가솔들은 술 먹지 마. 내가 이제 술은 진짜 안 먹는 걸로, 안 먹어야 되는 걸 내가 결정을 했어. 라고 해서, 술을 안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냥, 요나답이 그냥 어느 날 술을 안 먹기로 그냥 자손들에게 영원히 포도주를 말지 말라라고 그냥 약속을 한 거예요, 언약을. 그랬더니 지금도 레갑 자손들은 술을 안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도 아니라 사람이. 그리고 가장 중심 가치도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성향과 취향으로 만들어낸 언약도 기준도 지금 그 자손들은 지키고 있는데 니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걸 무시하다가 지금 그 언약을 지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흉내 잠깐 내다가 다시 안 지키는 거. 그쵸? 그러니까 35장 25절을 보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악한 행위를 그치고 선지들의 땅에서 살려면 너희가 귀 기울여야 되는 그 순종에 대해서 내가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무시하다가 또 무시한다라는 거.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네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그냥 비일관성. 기준을 지키는 듯 하다가 또 지키지 않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시드기야의 행태는 다시 한번 31장과 38장에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멸망 직전이죠. 여기서 보면 37장에 보면요. 그 당시 정세가 어떻게 됐냐 하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했던 방법이죠. 균형 외교로 해서 이집트의 사신을 파송해서 이집트가 후방을 쳐주길 바랬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후방을 쳐요. 그다음에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고 물러갔습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잠깐 어떻게 보였어요? 잠깐 예레미야가 예언이 틀린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바벨론한테 멸망당한다고 예레미야가 예언했었는데 뭐야? 물러갔잖아. 우리 방법이 맞았네. 이집트를 동원하지 말고 이집트를 믿지 말라고 하더니 이집트가 얘네들을 포위를 풀게 했단 말이야. 난 딱 투데이 상황에 엄청 집중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딱 자신감이 뻗친 거죠. 그런데 누가 보여요? 자신감이 딱 뻗쳐 있을 때 스토리를 보면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 갈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을 나가요. 그쵸? 근데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우 몰려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너 갈대아인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려고 가지? 라는 식으로 이제 예레미야를 압박하죠. 그쵸? 아, 나 항복하려고 가는 거 아니야. 난 지금 일이 있어서 가는 거야. 라고 했더니 아니다. 너는 네 예언대로 안 됐더니 무서워서 지금 네가 바벨론 편에 드는 친바벨론적인 설교들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 쪽에 붙으려고 가는 거야 하면서 이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면서 뚜껑 씌운 웅덩이에 집어넣죠. 이렇게 여기 뚜껑 씌운 웅덩이. 그러니까 우물 같은 게 있는데 물이 말라요. 그럼 여기 우물 뚜껑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걸 사람들이 뭘로 사용했냐면 감옥 비슷하게 사용했어요. 형벌도구처럼.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람을 넣어놓고 뚜껑을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리면 베냐민 땅에 볼 일이 있어서 가다가 이제 지금 고초가 시작된 거예요. 예레미야의 고초가. 얼마나 불안했을까? 날 안 꺼내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과 계속 싸워야 되잖아요. 그쵸? 날 안 꺼내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계속 싸워야 되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깜깜하고, 이게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고, 축축하고, 응습하고, 이런 시기를 이제 며칠을 보냅니다. 그쵸? 구덩이에 갇혔는데, 그래서 구덩이에 갇혀 있으니까 왕이 그래도 시드기야가 그렇게 하면 왕 안 된다라고 해서 왕이 예레미야를 이제 구해주죠. 근데 왕은 시드기야는 끝까지 처음에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시드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예레미야한테 가서 하나님께 잘 좀 얘기해달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건 신뢰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도 묻고 왕이 꺼내줍니다. 꺼내준 다음에 시위대들에 같이 갇혀져 있는데 사람들이 다시 한번 탄원하죠. 왜냐하면 지금이 몇 년도냐면요. 그 10년째 해당되는 그 시기예요. 마지막. 그건 이제 피크.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얼마 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항전을 결사항전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계속 무슨 설교를 하고 다녀요. 결사항전을 하고 있는데 항복해야 된다. 망할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 이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사람들 마음을 모아도 시원찮은 판에, 그렇잖아요. 나라가 망하는 전쟁, 개백의 전쟁을 해도 나라를 위해서 죽어라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사람들의 마음을 흩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죽여야겠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또 이 왕이 어떻게 해요? 구해줄 땐 언제고 또 내놓습니다. 그쵸? 니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해요. 그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잡아가서 또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이렇죠. 또 구덩이에 던져. 왜 이렇게 예레미야 구덩이에 던지는지. 또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 당시에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였나봐요.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또 구스인인 에베멜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에요. 에티오피아 출신 흑인이죠. 구스인이 와서 이건 하나님의 뜻에 안 맞습니다 라고 왕한테 얘기하니까 왕이 또 어때요? 아, 빨리 가서 예레미야 구해줘라 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또 가서 예레미야를 구해줘요. 그래서 구해준 다음에 왕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진짜 한마디 숨기지 말고 14절 15절을 보면요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 내게 숨기지 마라. 응?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꼭 얘기해줘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비밀의 얘기 16절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영원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않고 내 생명을 찾는 일에 손을 넘기지도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진실을 얘기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나한테 얘기해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뭐예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고 신뢰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함부로 못하고 자꾸 살려내고 가끔씩 죽이라고 했다가 또 살려내고 그리고 지금 이 멸망의 직전에서 이 사람이 무슨 설교를 했던 사람인지 알면서도 진짜 진실을 내게 얘기해달라고 하면서 다 맹세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만 맹세하면서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무슨 얘기를 해줘요? 예루살렘 성이 지금 안 버티고 항복하면 성이 불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끝까지 이 나라의 간판을 띄실 결정을 한 그 시점에도요 사람이 죽길 바라지 않으셨어요. 얘네들이 고통당하길 바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막판에 이때는 회복하라고 저주를 얘기한 거고 이때 멸망당하기 며칠 전까지는요 야 빨리 항복해라고 얘기하는 게 간판만 띄라는 거예요. 왜? 그 간판은 의미가 없어졌으니까. 그럼 너희들 중에 아무도 상하지 않고 편안하게 바벨론 땅으로 가서 거기서 네가 명분만 사라진 채로 잘 먹고 잘 살면서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겸손해져서 진정한 명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는 시츄에이션을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니네 나를 거부했어? 죽어봐. 그래서 예루살렘성 불타고 시드기야 눈 뽑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직전까지도 시드기야한테 뭐라고 해요? 네가 평안하게 글로 갈 수 있다. 한 곡만 하면 이라고 얘기해요. 얘기하죠. 네가 지금이라도 한 곡만 하면 평안하게 갈 수 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면 성이 불탈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욕을 처먹으면서도 간곡하게 설교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살자는 거예요. 살자. 하나님 뜻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드기야한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그 얘기를 듣죠.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19절에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내가 뭐예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번에 얘기했었죠? 앞에 끌려간 여호야김과 여호야김 얘네들한테 끌려간 포로들 이 포로들한테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니들은 회복될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근데 내려면 자기도 끌려가요. 얘네들은 그래도 나라를 망하게 하진 않고 끌려가는데 나라도 망해서 끌려가요. 그러면은 이 여호야김과 여호야김이 이 세력들이 자기를 조롱할 게 싫다는 거죠. 저번에 시드기야 얘기하면서 얘기 잠깐 했었죠. 그쵸? 시드기야는 요시아의 아들이었지만 여호야김이 왕이 된 이후에야 왕이 됐어요. 그쵸? 무슨 뜻이에요? 형제들 중에 가장 지지받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란듯이 잘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니야라는 얘기를 평생 듣고 살았는데 결국은 저봐 제가 왕이 돼서 나라가 끝났어 라는 게 싫은 거예요. 그쵸? 그 조롱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는 겁니다. 버틴다고 나라가 지속되면 좋죠. 그러니까 얘는 문제는 뭐예요? 우유부단함이에요. 하나님이 맞다는 것도 알아요. 예레미야가 맞다는 것도 알아. 근데 사람들이 저항하는 게 싫어. 지도층이랑 싸우고 싶지 않아요. 지도층의 반발을 무마시킬 만한 그 강단이 없어. 하나님 맞다는 것도 알아. 항복해야 되는 것도 알아. 근데 가서 걔네들에 날 무시하고 그러는 게 싫어. 그 조롱을 듣고 싶지 않아. 마음이 여러 개라. 그 때때로 그래서 주의를 추진해 봤다가 또 뒤로 물러나고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주의 말씀을 나에게 얘기해달라고 은혜를 구하기도 하다가 막상 말씀을 들어도 아, 근데 진짜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난 그런 건 진짜 싫은데 라고 하고 우유부단함이죠. 두 마음이 있는 거, 세 마음이 있는 거.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자기 어떤 감정. 이게 이 위대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보여주는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그 시대상이에요. 이 마지막 시드기야의 모습이 예레미야가 왜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보여주는 시대상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내가 당하는 조롱, 내가 느끼기 싫은 어떤 감정을 느끼기 싫은 게 싫고 내가 이걸 하려면 저에 대한 어떤 분쟁, 지도층과의 어떤 투쟁, 이런 분쟁 과정이 불편하고 그래서 주의 의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가끔씩 시도하다가 마는 정도 으로 되는 상태가 이제는 시대상.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고요 몰골이 송연을 지어야 돼요. 우리는 되게 얼마나 넓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면요 일반 기독교인들의 포인트에서는요 얘도 은혜로우네요. 그쵸? 어찌됐건 얘가 저주의 선포를 받고 금식하고 회개의 마음을 갖고 눈물도 좀 흘렸고 그렇잖아요. 은혜로운 예배의 경험이 있잖아요. 얘도. 그렇죠? 그럼 현대 기독교 발상에서 얘를 뭘로 분류해요? 신앙 좋은 애로 분류한단 말이야. 그렇죠?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 인생 한 시즌에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오랫동안 있었던 노예 제도를 철폐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해 보려고 했던 시즌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정도면요, 굉장히 신앙 좋은 애로 분류해요. 간증하고 다닐걸, 얘? 그죠? 내가 그래도, 내가 세상적인 생각과 마음 때문에 고민이 있지만, 그래도 주의 뜻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가끔은 정말 주의 말씀과 뜻을 듣고 싶어 하고, 은혜의 장소를 찾아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럼 얘는 신앙 좋은 애로 분류한다니까? 현대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분류해버려요. 이 중에 어떤 사람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과가 없습니다. 근데 현대 기독교는요, 30배, 60배, 100배의 결과가 없어도 이 사람은 괜찮은 기독교인이라고 분류해요. 근데요,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에서는요, 30배, 100배, 100배의 결과가 없으면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분류가 다른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되고,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고, 그쵸? 새로운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을 적용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들을 내어서, 어?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적용하고 그 기준을 내어서 하나님의 기준들이 하나님의 결과물들을 삶에 넘쳐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의 기준이 되는 것, 이게 기독교인이라고 분류한단 말이야. 이게 돼야 새 시대가 열리는 거고, 최소한 이 방향성에서 계속 해보려고 하고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어설프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는 어설픔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해요. 근데 그러면요, 이렇게 망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뭐가 되겠냐고. 이렇게 해서 은혜 받고 회개하다가 결국 내가 은혜 받고 회개하다가 내가 싫은 걸 하라고 하니까 그건 싫은데 그건 아니잖아. 은혜 받고 회개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걸 바꾸라고 그래. 아, 난 그건 아니고. 이상아. 내가 나쁜 일이 있었는데 그 나쁜 일에 대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래.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일이건 미래에 있을 일이건 나쁜 일이라는 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틀린 거야. 그건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는 신은 잘못된 신이야. 은혜 받다 거기서 딱 부딪혀버려요, 그냥. 아, 내가 주님의 기준을 좀 적용하다가, 적용하면 뭔가 슈슈슈 풀려나가야 되는, 적용하면 반발 세력이랑 부딪혀요. 그럼 이제 안 하고. 아, 내가 은혜의 마음도 있지만, 난 조롱당하기 싫고, 무시당하기 싫고라는 마음이 있어서, 또 그 마음 때문에 상충되면 또 안 하고. 이러면 언제 해? 그냥, 멸망의 시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 몰골이 성형해져야 돼요. 왜 이 교회 시대에 한국교회 이 위대한 풍요의 시기에 아무런 결과물도 없습니까? 왜 교회는 침몰합니까? 교회까지 갈 필요 없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그죠? 좀 하셨잖아요. 근데 왜 내 삶의 갱신과 변화가 없을까요? 왜 그저 그런 상태로 흘러갑니까? 어설퍼서 그래요. 내가 진짜 레갑족속처럼 기준을 정했으면 그 기준이 내가 싫든 좋든 어렵든 편하든 좀 지켜보려고 하고 지켜내고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주실 거고, 그럼 내가 힘과 강력을 얻을 거고, 하나님을 찬미할 거고, 그럼 내 삶을 통해서 내가와 다른 사람이 변할 거고, 심플하게 간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런 단순함이 없어요. 우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예레미야서를 되게 옛날에 좋아했던 거예요. 이대로 가면 다 죽어요. 한국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개인신앙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면요, 뭐 30년 뒤에 나아지겠지, 20년 뒤에 나아지지 안 나아져요. 내가 누구랑 닮아 있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야.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요시아는요 이걸 본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어떤 포지션에 위치인지 본 거야. 그리고 전신을 벌쩍 차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러고 있구나 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옷을 찢고, 야, 난 절대 안 이럴 거야. 난 이 기준을 분명히 지키겠어요 라고 한 거야. 요시아는 그래서 인생이 풀린 거고. 어떤 애들은 이걸 들은 다음에도, 아, 되게 도전적이다 하고 한 다음에 불태워 버렸어요. 자기 인생에서 사라진 거야. 듣고 끝났단 말이야. 나는 예레미야는요 굉장히 사람을 코너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한 긴박감이 좀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특별히 악해서 망했다고 생각해요. 아, 뭐 우상 숭배하고 막 교회 다니는데 집에 불상 갖다 놓고 교회 다니면서 무슨 점치고 무당 붙하고 막 사람들의 것들을 도적질하고 막 되게 막 남녀관계 음란하고 막 이래서 망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었죠. 하지만 그건 특징 중에 하나였어요. 이 사람들은 이래서 망한 거예요. 좀 그러실지 불편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했던 강도의 산 10분의 1로 하는 거이 얘기만 수련회 가서 2박 3일 동안 했어요. 응? 개명교회 예레미야 수련회 거룩한 분도 있었거든요. 개명교회 출신은 오늘 여기 없구나. 개명교회 예레미야 수련회 거룩한 분도라고 예레미야만 2박 3일 동안 했거든요. 하루에 집회 세 번씩 하면서 요 얘기만 했어요. 다 예레미야 설교를 했지 수련회 전체를 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설교는 어디가나 해요. 네. 홍성에서 내가 잘 안 했다. 주일 설교 한두 번 했어요. 반응 안 좋아서 안 했죠. 그때부터는 내가 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겠다. 네, 그래서 아니 안 했어요. 하여튼 예전은 되게 왜냐하면 저는 그 신대원 성경 공부 신대원 입시 준비하면서 그때 감정이 기억나요. 신대원 입시 준비하면서 지금은 거기 강남역에 그때는 열람실 없었는데 그때는 강남역 위에 시립도서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열람실에 가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저 이렇게 읽다가 전 그때 이런 내용인데 처음 알았어요. 예레미야서를 잘 안 읽었고 앞에 이제 구절만 예레미야서 읽으면요 사람들 기가 막혀요. 31장이나 33장만 읽어요. 예레미야 설교했던 거 봐요. 예레미야 전체 좋은 얘기 31장 33장 딱 두 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만 죽도록 설교해요. 하여튼 뭐 그냥 좋은 내용 이렇게 조금 이따 하는 거예요. 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전 보다가 너무 무서워서 고개를 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딱 들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태연하게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되게 무서웠어요. 진짜 마치 무슨 한 시간 뒤에 1년 뒤에 세상이 망하게 됐다는 걸 알았는데 세상이 되게 평온한 걸 보는 것처럼 되게 묘한 이질적인 감정을 느꼈어요. 아, 한국교회는 끝장이구나.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나도 끝이구나 라는 게 딱 느껴지고 딱 고개를 들었는데 평온한 거야. 주일날 교회 갔더니 애들 또 춤추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게 그때 느꼈던 이질감이 전 되게 그러니까 25살 신대원 준비하면서 예레미야서를 처음 했는데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아 내가 정말 이런 내용을 내가 읽는지도 몰랐었다라고 느꼈던 게 계시록이랑 예레미야서였어요. 그때는 계시록이랑 예레미야서를 보고 왜 사람들은 나한테 한 번도 이걸 안 가르쳐줬고 난 성경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왜 한 번도 몰랐을까라고 되게 깨달았던 새로웠던 왜냐면 이건 읽으면서 이해가 쉽게 되잖아요. 여긴 특히 스토리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어미함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 느낌으로 가지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후반부에 대한 얘기고 왜 후반부를 먼저 할게요. 저도 이제는 목회 성향이 바뀌어서 따뜻한 얘기를 마지막에 이러고 성경 꿈을 끝내면 좀 싸하잖아. 그 성경 꿈을 끝내면 내 주일 설교는 또 어떻게 할까 해서 따뜻한 얘기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28장 좋은 얘기로 갑시다. 왜냐하면 이 여러분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저는 옛날에는 이 어미함 그런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게 그 다음 장입니다. 39장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다시 성경 공부하면서 나이가 든 다음에 다시 보면서 저는 나중에 30장 29장부터 33장까지 새롭게 보였어요. 왜냐하면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드기야 왕의 진짜 완전 개념 없는 그렇잖아요. 시드기야 왕의 그 이걸 잘라냈던 개념 없는 얘기를 나오는데 그 개념 없는 얘기에 연결돼서 몇 장이 있냐면요 연결돼서 29장이 있어요. 왜요? 29장을 보면요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29장에 회복의 메시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이 끌려간 다음에 회복의 메시지를 얘기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30장까지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31장에나 이렇게 뒷부분에 보면요. 누구에 대한 거예요? 32장에 보면요. 시드기야 왕 열째 해. 32장에 유다왕 시드기야 왕 열째 해요. 열째 해면요. 11번째 4월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예레미야가 그 웅덩이에 들어가고 뜰에 갇혀있고 시드기야가 자기를 불러서 물어본 다음에도 별다른 반응이 불러있지 않는 그런 이 우유부단함을 보면서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그때 그렇잖아요? 그런 때에 이 33장의 회복의 메시지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레미야가 이 정황에 서있죠. 그렇죠? 이 시대의 어둠에 서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요 예레미야는 그때 웅덩이에 갇히고 그 거만한 왕이 자기의 설교를 불태우고 웅덩이에 갇히고 시드기야가 자기를 거절하고 하는 시기에 주의 음성 그 진짜 희망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레미야도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어둡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는 자꾸 웅덩이 들어갔다 나오고 사람들이 자기를 때리고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포위했고 우리 왕은 항복할 생각이 없고 이제 이 성이 불탈 거고 이런 시기에 하나님은 예레미야한테 이 새 언약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언제 듣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희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아까 얘기했던 그 긴박한 두려움 몰골이 송영해지는 두려움에서 끝나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한테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희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몰골의 성형함은 뭐에 대한 거였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거에 대한 거였죠? 근데 하나님한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건 엔딩이에요. 스타트예요. 엔딩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타트라는 거예요. 내가 방금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요. 한국교회 위기가 올 겁니다. 여러분 개인 신앙의 위기가 올 거예요. 하지만요 그 위기는 끝이 아니에요. 그 위기는 처벌도 아니고요. 그 위기는 계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계기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위기의 계기가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게 또 강권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는 건 여러분들이 포기한다는 것도 아니고 지옥 간다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끝장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위기로서 얘기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위기로서 얘기하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연약을 아시거든요. 우리의 본성의 나약을 아시고. 그러니까 상황으로서 우리를 꺾으면서 상황으로 우리를 꺾으면서 얘기하시는 방법을 원하지 않으세요. 단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그 얘기야. 예레미야는 자꾸 400년 역사에 나라가 망하니까 끝장나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도. 이 사람들의 거부 때문에 이제 이 성이 불탈 거기 때문에 그 슬픔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소망을 얘기할 때 아나돈의 밭을 사는 얘기를 할 때도 밭을 사라고 얘기하시는데 예레미야는 다 죽을 건데 하나님께 우리를 멸망하기로 결정하셨으면서 예레미야도 하나님한테 되게 비아냥거려요. 되게 왜 나한테 또 소망을 얘기하시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꽁 시선이 어디 꽂히는 거예요? 여기 꽂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임박할 위기에 자꽁 꽂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이게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이걸 주고 싶지 않아. 네 마음에 나도 동의해. 그래서 내가 너한테 강력하게 얘기하라고 하는 거야. 나는 멸망을 원래는 시키고 싶지 않고 여호야김 때 듣고 회개해서 회복되기를 바랬어. 근데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한번 꺾을 수밖에 없어. 가르쳐야 돼.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평안하게 바벨론 땅으로 가서 육체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지만 나라라는 거짓된 명분이 끊어진 상태에서 진정한 삶을 찾는 기회를 받고 회복되기를 바래. 이게 내 스토리야. 근데 끝까지 버티면 그게 억지로 되기 때문에 성이 불타고 눈이 뽑히고 끌려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래. 하지만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땅에 가서 행복하게 살다가 평안히 살다가 신앙적으로도 변화되다가 온전히 돌아오길 나는 바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소망의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세요? 29장부터는 포로를 끌려갔을 때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왕이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가니까 다 끝났나? 라고 할 때 예레미야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면서 어두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과 절망했겠어요? 그 어두운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그 어두운 사람들에게 30장 11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있는 마음은 아니 30장이란다 29장 후반부에 내가 너에게 있는 마음은 7절에 29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있는 마음은 평안을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는 건 진노가 아니라 평안이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희망의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다. 사람들 마음이 어둡겠죠. 두렵겠죠. 근데 아니야. 희망의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거기서 평안이 있어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70년 뒤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쵸? 70년 뒤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29장 15절에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리라 하면서 바벨론 자체가 너희들이 사실은 선지자다. 뭐에 대한? 너희들이 내 마음을 무시하고 거만했던 거에 대한 선지자다. 그래서 같은 동족조차도 종으로 삼는 너희들의 이 악한 문화를, 악한 나라를 내가 깨트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후반부에는 이것을 너희들에게 속인 거짓 선지자들을 내가 패할 것이다 라고 하신 얘기로 29장 얘기가 진행이 되죠. 그쵸? 근데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편지를 받고 스마야가 다시 편지를 보내서 이따위 편지가 오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죠. 이따위 편지가 오게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백성들한테 동요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동요? 돌아갈 걸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는 것들의 동요가 있으니까, 사실 그게 은혜인데 악한 지도자들이 또 그것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아니야 돌아갈 걸 소망해야 돼, 여기에 마음을 두지 마,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푸시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다시 그 악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폐하실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요. 그쵸? 그리고 30장부터 무슨 얘기를 해요? 3장 31장에 아예 이것을 책으로 만들라고 하죠. 다니엘이 읽었던 예레미야 책은 30장 31장일 겁니다. 그쵸? 전체이기도 하겠지만 3장 31장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한 권의 책으로 구성된 게 아니에요. 앞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이제까지 예레미야를 궁금했던 앞부분은 여호와 김에게 정리했던 얘기인 부분들도 있겠죠. 그렇죠? 두루마리, 책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만들어졌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구나. 시간이 다 됐어요. 이렇게 이 얘기는 짧게 하고 마무리하기는 좀 그래요. 그렇죠? 다음 주일날 시작할 때 포인트를 한 번 더 잡을게요. 그리고 이제 멸망에 대한 얘기들을 합시다. 한 번 더 얘기할, 하여튼 이런 희망의 메시지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니까는 이 틀은 기억하세요. 대충대충, 예레미야서의 메인 이슈인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진짜 제대로. 그쵸? 어설프게 하면서 잘 될 거라고 예상하지 마세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진짜 제대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성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어떤 두려움의 메시지를 듣거나 긴장의 메시지를,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돼라는 식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진짜 제대로 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이렇게 하실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설프게 하려고 하거나 내가 중요하지 않은 것들, 조롱당하기 싫고 하나님 나한테 뭐 어떻게 했었고 이런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집중해서 반발할 것이 아니라 빨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 하시는 그 철도 위로 올라가자 라는 그 선에 대한 결단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거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저희가 위기와 소망을 같이 보길 소원합니다. 내가 어정쩡하게 하고 있으면서 이래도 되겠지라는 나를 죽이는 막연한 낙관에서 걸어나오게 하시고, 내가 진정으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결단으로 걸어나오게 하시고, 하지만 내가 그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진정한 신앙, 진정한 변화, 진정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 가운데도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